밥상 음식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사연으로 보내주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힐링이 되는 밥상은 엄마가 차려준 엄마 밥상이죠. 엄마 밥상.
네.
진영 씨는 이 엄마표 밥상 늘 드시고 있죠?
그럼요. 늘 먹고 있다 보니까 엄마 밥상의 소중함을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알겠어요. 엄마 고마워요.
근데 이 엄마 밥상도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먹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거든요. 요즘은 워낙 다들 바쁘니까 한 집에 살아도 가족이 다 모여서 식사하는 일이 이렇게 자주 있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 혼자 먹는 밥,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는 밥.
네.
오늘도 고전일기에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밥상 한가득 차렸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함께 먹어요.
안녕하십니까. 고전일기 명루진.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은요, 소향의 하늘을 날아 듣고 왔습니다. 아우, 어제 방송하는 내내 우리 괴로웠지 않습니까? 침 나와가지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괴롭다는 사연 반디와 문자로 많이 보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작하자마자 뭐 반디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하승석 씨는
네.
오늘은 고전일기 들으려고 점심 갈비탕으로 든든히 먹고 좌절미 우식해 준비하고 방송 기다리고 있어요.
아유, 잘하셨네요. 든든하게. 그리고 네. 양은미님, 이번 주 고전일기는 삶의 지혜뿐 아니라 행복한 고문까지 크크 배고파요 하셨습니다.
이수영님도 바나나, 방울토마토 등등 한 시간 견딜 만큼 준비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들을 겁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 맛있는 옥수수를 먹으면서
네.
행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옥수수 저 오른손에 꼭 쥐고 계시네요. 마이크 안 쥐고 옥수수 쥐고 있어요.
권진영 씨가 가지고 오신 옥수수.
네.
오늘 맛깔나는 음식 얘기 많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턱받이 준비 오셨어요?
턱받이는 준비 못했는데 이쪽 조끼가 약간 턱받이 느낌 할 수 있어. 이게 위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어 그러네.
방수 조끼여가지고 이게 흐르진 않아, 새진 않아 이게.
오늘 굉장히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메이크업도 아. 세게 해주시고.
아 메이크업은
뭐 무슨 일이 있어요?
아, 오늘요? 오늘 촬영했어요.
아 촬영 있어서.
네 오늘 촬영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머리 드라이만 했는데 어떻게 좀 괜찮나요?
예쁩니다. 오, 네 지금 화면으로 고전일기.
네 권진영 구경하러 오세요.
권진영
얼굴이
씨. 어떻게. 아 정말 미녀죠 미녀.
네 미녀 미녀입니다.
얼핏 보면 김태희 씨랑도 닮았어요.
어 옥수수 내일도 줄게.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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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매수당한. 네
그러니까.
고전일기 아우. MC 명로진입니다.
칭찬이.
자 고전일기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대로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일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구에 다운받으시면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8월 14일, 8월 네. 14일 목요일 오전 오후 7시, 오후 7시, 8월 14일 목요일 오후 7시 고전 콘서트가 열립니다. 장소는 송도 국제도시에 있는 트라이벌. 네, 인천 시민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최첨단 공간. 네, 여기 다 채우지 못하면 정말 고전 읽기 위상이 아, 정말 심히 손상을 네, 받기 때문에
꼭 오세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닐라 어쿠스틱, 가요계의 원조 요정 혜은이 씨도 함께하는 고전 콘서트. 또 한비자 편에서 열연을 해주셨던 단국대 김원중 교수님의 명강의도 펼쳐집니다.
네, 공개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고요. 오시는 길과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먹을거리 그리고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우리의 역사 오한샘 최유진의 천년의 밥상 함께 읽어볼게요.
먼저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실 사연의 주제를 드립니다. 식사에 꼭 초대하고 싶은 사람.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게요.
공공연한 거짓말의 대명사가 돼버린 말인데 정말 밥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네.
네. 진영 씨는 누구예요? 이 사람을 위해서 따뜻한 밥상 한번 차려서 초대하고 싶다.
아, 일단은 이번 주에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거 선배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집밥.
네네네.
집밥 촬영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초대하는 그 세 분.
누구시죠?
유혜리 선생님과 홍여진 선생님과 임채원 언니.
야,
네, 이분들을
만만치 않은 분들인데.
그러니까 제가 집밥이 지금 가당키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오븐 요리로 준비할 건데 유기농 처녀가 차려주는 웰빙 밥상을 준비할 건데
그렇군요, 네.
꼭 이번에 꼴찌 안 하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식사에 초대하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반디와 50원의 유료 문자 #1045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여러분께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동양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 여기에는 약이 되는 먹을거리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 동의보감을 쓴 최고의 명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허준, 2번 정광열.
야! 세다!
세다,
문제
진짜
세죠?
세다, 문제.
동의보감을 지은 사람?
네.
1번 허준? 2번 전광열. 좀 헷갈리는데.
그러게요.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얼른 맛있는 낭독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뉴는 바로 우렁탕입니다. 여러분 우렁탕 드셔보셨어요? 명의의 혼을 담은 밥상, 허준의 우렁탕.
가진 게 없어 내 부모는 치료 한번 받지 못하고 다 죽게 생겼어.
주막에서 들려온 다급한 목소리. 의과를 보기 위해 한양으로 향하던 한 남자의 발걸음이 그 집을 향한다. 그리고 며칠 뒤 서둘러 떠날 채비를 하던 그의 앞을 수십 명의 환자들이 가로막는다. 돈을 받지 않고 괴지를 고친 그의 의술에 매달린 고을 사람들, 의원이 되고 싶은 자신의 미래와 생사가 달린 병자들의 미래 앞에서 고민하던 남자, 동양 최고의 의학서,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 이후 그는 고을에 남아 나머지 괴질 환자들을 돌본다. 청년 허준의 눈길을 끌었던 마을의 작은 농꾼, 우렁이.
우렁이. 논에서 살고 둥글며 복숭아나 자두마나다. 달팽이와 비슷하되 길고 뾰족하며 청황색이다. 동의보감.
건강한 먹을거리, 우렁이의 재발견. 된장을 푼 물에 다진 마늘과 고춧가루, 손질한 우렁이를 넣고 끓여낸 우렁탕. 지난 시절 연구했던 바를 자세히 기록하기 시작한 허준은 동의보감, 탕액편, 충부의 전라라는 이름으로 우렁이의 효능을 소개한다.
우렁이는 열독을 풀고 갈증을 먹게 한다. 간열로 눈이 붉고 부으면서 아픈 것을 치료하고 뱃속에 열이 미친 것을 없앤다.
신묘한 의술로 박해를 실천한 의성 허준.
허준은 동의보감으로 천하의 보배를 천하와 함께 했다. 동의보감 중국판 서문.
자신보다 백성들의 생명을 귀히 여겼던 그의 혼이 담긴 밥상, 허준의 우렁탕.
허준의 처방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먹을거리.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발견이란 단어의 사전적 정의다. 우리 역사상 발견의 달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명의 허준 선생이 가장 적합할 것이다. 그는 주위의 먹을거리를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조명해 누구나 약용할 수 있게 만드는 데 일생을 힘썼다. 의과를 보러 가던 길에 역병에 걸린 환자들을 만나 그들을 치료하고 그곳에서 우렁이라는 연체동물의 한의학적 효능까지 발견해 훗날 동의보감에 기록했던 허준. 무엇 하나 허투루 보는 법이 없던 그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 건 비단 이 이야기만이 아니다. 임진왜란 이후 계속된 흉년으로 식량이 부족하자 인조가 명나라에서 메밀을 가져와 산과 들에 심어 구황작물로 이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메밀을 먹은 뒤 몸에 부기를 호소하는 백성이 늘었다. 인조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태를 수습할 방안을 고민했다. 그리고 당시 어의로 있던 허준에게 이 상황을 타개할 묘책을 물었다. 백성의 고통을 전해들은 허준은 바로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렸다.
메밀에 달걀 노른자와 돼지고기를 곁들여 먹어야 부기가 빠질 것이다.
허준의 처방은 곧바로 백성에게 전달됐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메밀을 먹을 때 달걀 노른자 등을 함께 섞어 먹었고, 이는 오늘날 막국수의 시초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은 막국수에 다양한 양념을 넣어 맛이 새콤달콤하지만 당시에는 메밀의 독소를 이기고자 한 허준의 처방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새로운 먹을거리의 탄생이자 발견이었다. 이 밖에도 평안도 의주에서 발생한 역병을 고칠 때 허준이 매실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누군가에게는 매실이 그저 매화나무의 열매에 불과했겠지만 매실의 살균작용과 해독작용을 발견한 허준에게는 복통과 설사를 호소하는 환자들을 위한 구급약이었다. 어쩌면 존재 자체는 무소용일지도 모른다. 존재 자체보다는 존재 이유에 대해 고민해보고 그 의미를 발견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매일 세 끼를 먹는 밥상이지만 먹을거리를 차린 상이라는 존재에만 의미를 둔다면 그것은 무소용일 것이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이 먹을거리가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뿐만 아니라 왜 이런 맛을 갖게 되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본다면 밥상은 그저 밥상이 아닌 발견의 신세계가 될 것이다. 명의 허준이 부럽지 않을 발견의 재미가 지금 바로 내 앞에 차려진 밥상 위에 놓여있다.
낭독에 이어서 김현식의 여름밤의 꿈 듣고 왔습니다. 허준의 일화들은 하나하나 들을 때마다 어쩜 요래 감동적인지, 머리도 좋으신 분이 어쩜 또 마음씨도 이렇게 따뜻하신지, 만약에 선배님이 허준이었다면 중요한 의과시험 보러 가는데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한 시험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허준, 의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학의 네. 성인.
의성 맞네.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시험 보러 가는 것도 멈추고 먼저 환자를 돌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무면허인데 이거?
야매. 미친다
진짜. 아니 그저 방송용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 사실. 무허가잖아. 그래도... 일단 의사 자격증 따고 그래 해야지.
그래도 허준이잖아요.
허준이구나. 아, 네. 허준이구나.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보감 같은 훌륭한 저서도 탄생할 수 있었겠죠. 네. 이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의사가 병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흉년의 먹을거리까지 해결해 주잖아요. 네. 또 뭐 메밀에 달걀 노른자하고 돼지고기 곁들여 먹으면 좋다고 하고. 그때 이 허준 선생이 이런 아이디어를 주지 않았으면 우린 지금 막국수도 못 먹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막국수의 원조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요즘 각광받고 있는 매실의 효과를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도 바로 허준 그러니까. 선생님이잖아요. 네. 아유,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알았을까? 참 신통방통해.
먹어봤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런가?
그럼요.
기록에도 없잖아요. 없으니까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셨나?
먹어보고 네. 자기 몸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셀프 뭐라고 해야 되나 셀프 실험?
셀프 실험
스스로 이게 실험한 거죠.
실험을 네. 했구나.
아니면은 이제 친한 사람한테 뭐 권진영 씨 한번 먹어보라고 하고 뒹굴뒹굴 뒹굴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이거 배가 아픈 거구나 이거 안 되겠다 뒹굴. 기록하고 막 그런
그렇구나.
거죠.
예. 매실에 살균과 해독 효과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하여간 이렇게 첫 발견을 한 사람들 덕으로 우리가 지금 저 무사히 누리면서 사는 거죠.
네. 그나저나 저는 우렁 된장찌개 먹어봤는데요. 우렁탕은 안 먹어봤거든요. 선배님 드셔보셨어요?
저도 못 먹어봤는데 우렁탕이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우렁탕
있어요? 우렁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레시피도
우렁탕이 있습니까?
전 좀 못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여기 보면 레시피도 어렵지 않아요. 된장품물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풋고추 넣고 우렁이 넣어서 푹푹 끓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우. 몸에 그렇게 좋다니까 한 번들 좀 끓여서 잡숴 보세요. 척 봐도 이거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아. 괜찮을
자,
것 같아.
끓이시고 인증사진 올려주세요.
이번 주 일단 급한 불 꺼야 되니까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럽시다. 네. 자, 반디와 문자로 또 많이 올려주셨죠?
네.
구창희님은 건강이 안 좋으신 형님 제가 키운 야채들로 밥 한 상 차려드릴게요 하셨네요.
네. 그리고 박창영님 저는 진영님 초대하고 싶어요. 오. 더워서 힘든데 진영님의 개그 본능으로 더위를 식히고 식사가 즐거울 것 같아요. 저 먹을 땐 개그 안 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먹는 게 개그예요. 네. 이학한 씨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요. 제가 배가 아프면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며 제 배를 어루만져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금방 나은 기분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면 할머니를 초대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사마나 사구님 내가 15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께 우리 집에서 밥상을 차려 올리고 싶다 아이고, 하셨습니다. 네.
이류고이님 간소하지만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서 친정에 혼자 계신 엄마와 먹고 싶어요.
얼른 실천하세요. 네. 네 그리고 3637님 전 집밥해서 티 안 나게 도와주시는 권사님들 대접하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네.
이안나님은 고전일기 때문에 최면을 걸어야 겠어요. 난 배 안 고프다 배 안 고프다.
그러니까 저도 배 안 고파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메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메뉴예요. 바로 빙떡입니다. 여러분 빙떡 아세요? 독을 이긴 지혜의 밥상 빙떡.
왕은 무릎을 꿇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꿇지 않는다.
국토를 짓밟았던 원나라의 최후까지 저항했던 고려의 정예부대 삼별초. 하지만 1273년 그들은 마지막 항전지인 제주에서 전원 전사한다. 그 후 제주도는 탐나 총관부란 이름으로 원의 속지가 된다. 그로부터 무려 100년간 원나라가 제주도를 지배하면서 제주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으로 알려진 원나라의 곡물 메밀. 당시 원나라의 관료들은 메밀은 소화도 안 되고 독성이 있는 작물로만 여겨 이를 처리할 목적으로 제주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하지만 메밀의 효능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제주 사람들.
메밀은 잎이 파랗고 꽃이 희며 줄기가 붉고 열매가 검으며 뿌리는 노랗다. 다섯 가지의 색과 다섯 가지의 맛이 조화를 이루면 건강에 이롭고 장수할 수 있다. 중국 의학서 황제내경. 곱게 가루를 낸 메밀에 물을 섞고 무는 얇게 채 썬 뒤 지져낸 메밀 반죽에 다진 파와 소금으로 간을 한 무채를 넣고 둥글게 말아먹는다. 무는 나복이라 하여 체한 것을 빨리 내려주며 메밀의 독을 풀어준다. 동의보감.
해독작용이 뛰어난 무와 함께 메밀 반죽으로 만든 새로운 음식 빙떡. 이후 원나라 사람들은 빙떡을 접하고 제주 사람들의 지혜에 탐복했다고 전한다. 당시 지배계층은 적 앞에 쉽게 무릎을 꿇었지만 백성들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물러섬이 없었던 곳 제주. 제주 사람의 기지와 고려인들의 기상이 만나 원나라 사람들을 감탄케 한 우리의 밥상 빙떡.
마음을 나누는 먹을거리. 제주도에 가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하는 음식 중에 빙떡은 빠지지 않는다. 제주도를 대표하는 별미지만 그 이름은 제주도 안에서도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옛 제주목과 대정현 지역에서는 빙빙 돌려 만다 또는 빙철에 지진다 해서 빙떡이라 불렀다. 또 정의현 남원 지역에서는 말아놓은 모습이 흡사 멍석과 같다 하여 멍석떡이라 불렀으며 3대 봉양을 제외한 작은 제사에서 약식으로 재물을 차릴 때 꼭 쓴다 하여 호라방떡 또는 호래비떡이라고도 불렀다. 거기다 정의현 서귀포 지역에서는 전기떡 혹은 전기라고 부른다. 이처럼 하나의 섬이지만 다양한 음식의 이름조차 제각각 부를 만큼 한 가지 음식의 이름조차 제각각 부를 만큼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곳이 제주도다. 빙떡은 1970년대 초반까지는 부조용 음식으로도 사용됐다. 이웃이나 친족에게 큰일이 있을 때 대나무로 짠 바구니인 대차롱에 빙떡을 한 바구니씩 담아 부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를 받은 여주인은 떡 일부를 손으로 떼어내 밖으로 던졌는데 이는 손님으로 함께 온 귀신의 몫으로 밖으로 던지면 잡신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를 제주말로 걸명이라고 부른다. 또 제주의 부조 음식으로는 상해떡이란 것도 있는데 이는 보리가루나 밀가루에 탁주를 부어 발효시킨 반죽에 팥소를 넣고 쪄낸 빵이다. 이것은 고려시대 제주도에서 탐나 목장을 운영했던 몽골인이 휴식시간에 먹던 음식인데
그것이 제주도민들에게 전해졌다는 설이 있다. 이 상해떡은 상례나 기제사에 부주하는 음식이었는데 상례 때 장지에서 친족들이 대바구니에 상해떡을 담아 여주인에게 부주하면 여주인은 상두꾼들에게 밥과 국 대신 이 떡을 식사 대용으로 대접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음식으로 제주의 모든 음식에 대해 평할 수는 없겠지만 제주도민들에게 음식은 곧 마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음식을 슬픔을 당하거나 큰일이 있는 사람에게 그 아픔과 고통을 달래주기 위한 마음을 고스란히 음식에 담았다. 물론 과거에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탓에 먹는 것, 입는 것, 그 무엇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부조 음식 문화가 발달했던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랜 역사 속에서 아픔과 시련이 많았던 곳이 제주다. 그 때문에 이웃의 슬픔을 곧 내 슬픔처럼 여기는 마음이 그 어느 곳보다 더욱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식구란 말은 가족의 다른 말로 함께 밥을 먹는다는 뜻인데 제주도민들의 부조 음식은 바로 그 식구란 말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일깨워준다. 모진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서로 껴안고 한마음이 될 수 있었던 데는 함께 먹는 먹을거리만큼 좋은 것이 없었으리라. 함께 나누었던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마음만이 아니었다.
낭독에 이어서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듣고 왔습니다. 아, 원나라 못됐다. 메밀이 소화 안 되고 독성 있는 작물이라고 그거 처리하려고 제주도민들한테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음식으로 탄생하긴 했지만 이거 진짜 못됐네요. 음식은 맛있는 걸 나눠 먹는 거지 자기네가 못 먹는 걸 남에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대.
원나라가 좀 무식해요.
무식하네 진짜.
원나라 사람들이 네. 네, 역사적으로 봐도 네, 그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 그 다른 왕조들은 그 이제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래도 협력자, 협조자로 인식을 했는데
네.
원나라 조정은 이제 한족을 다스릴 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취급했다는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자 어쨌든 그 원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놀랐어요. 이 메밀의 효능을 알아보고
네.
물을 넣어서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떡. 우리 민족이 참 머리가 좋아요.
어우 그러니까요. 네. 진짜 제주도 가셔서 빙떡 드셔봤어요?
아, 먹어봤죠. 예. 제주도 그 또 음식이 맛있는 게 또 많고요.
네.
특히 그 좁쌀과 땅콩으로 만든 막걸리 이것도 맛있어요.
어우, 그러고 보니까 제주도도 향토 음식이 꽤 많잖아요.
그쵸?
도마에 썰어서 내놓는 돔베고기, 그리고 고기국수, 몸국, 옥돔 등등. 아우, 제주도 가고 싶다. 떠나요. 이렇게 생뚱맞게 노래해도 네. 돼요? 둘이서.
얼마 전에
모든
갔다 왔거든요, 제가.
떨쳐버리고. 진짜요?
갔다 왔어요, 제주도.
오, 가서 뭐 네. 드시고 오셨어요?
서귀포에서 회 먹고 왔어요.
와, 진짜.
그리고 꽁치김밥.
꽁치김밥 있어요? 네,
꽁치를 구워서 한 마리를 구워서
진짜 맛있겠다.
김밥에다 그 꽁치를 한 마리를 통째로 넣고 말아가지고 썰어서 주는.
뼈는 빼고요.
아니 그 뼈도 아 뼈는 빼고.
뼈는 네, 빼고.
네. 꽁치김밥 그거 그냥 그대로 먹어야 돼.
비리지 않고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어 먹어보고 싶다.
아까 허준 선생 얘기도 메밀이 나왔는데
네.
네, 그 메밀의 독을 풀려면 물을 찌어서 즙을 내서 마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혹시 메밀을 먹어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시면 물을 갈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왜 메밀국수 이런 거 먹을 때 무채 네. 같은 거 그 무즙 같은 걸 꼭 넣어서
그러니까,
먹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아, 메밀은 무 상식으로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 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와!
함께 읽고 계신 책은 오한샘 최유정의 천년의 밥상입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양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 여기에는 약이 되는 먹을거리의 이야기도 많이 들어있죠. 그렇다면 이 동의보감을 쓴 최고의 명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1번 허준, 2번 정광열.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네. 정답자 중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드려요.
이효선님, 다음 주에 일주일간 제주 여행을 가는데 빙떡 아직도 남아있다면 먹고 싶네요. 네.
꼭 찾아서 드시고 오시는 걸로. 네. 인증샷 꼭 올려주세요. 그리고 김민숙님, 제주도 가서 빙떡과 고기국수인가? 맛있게 먹었어요? 하셨습니다.
양은미님, 멘탈 붕괴. 결국 배고파서 짜장면 시켰어요.
맛있겠다. 인용수님, 어제 사랑니 뽑고 지금 햄버거 먹어요. 아침까지 죽만 먹어서인가 완전 배고픈데 애들이 먹는 거 보니 참을 수가 없네요. 안 벌려지는 입 사이로 햄버거 쑤셔놓고 있어요. 그래도 맛있네요. 네. 아니, 죽에서 햄버거는 너무 도에서
그 비티는 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이동현님, 도시에서는 가스를 사용해서 음식을 해서인지 시골에서처럼 나무 떼서 한 음식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그렇죠.
나무의 숯불, 이게 또 향이 나면 더 맛있죠. 네.
인용숙님, 고등학교 때 성당 오빠요. 여름 캠프 때 내가 만든 잡채를 칭찬해 주었는데 그때 우리 조가 음식 1등도 했어요. 지금은 잘 살고 있겠죠?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싶네요. 전화해 보세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고등학교 때 성당 오빠를 아직도 그리시다니. 김애녹님, 김애녹. 김애녹님,
네.
오늘도 고전일께서 맛있는 밥상이 펼쳐지는군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밥을 먹고 싶습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바쁘다는 핑계로 만날 수가 없네요. 같이 먹는다는 게 소중하다는 거 더 크게 느낍니다 하셨어요.
네, 그리고 임상희님, 지금 제주도 여행 중인데 빙떡 오늘 먹어봐야겠어요. 부럽습니다. 네, 그럼 바로 오늘의 세 번째 메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삼복더위 최고의 단골 메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바로 연계백숙인데요. 연계백숙입니다.
연계 소문할 때 연.
네, 연계백숙. 복날 복이 되는 밥상, 연계백숙. 개조차 더위로 인해 사람 옆에 엎드리고 있다는 뜻의 복날. 1년 중 가장 더운 기간을 의미하는 이 시기에는 조선시대 궁중에선 빙표를 주어 얼음을 나누어 주었고 백성들은 산간 계곡으로 들어가 탁족을 즐겼다. 복날의 음식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첫째, 음양 오행의 조건에 맞춰 더위를 이길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귀신을 몰아내 질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초복, 중복, 말복은 쇠의 기운이 있는 날로 평온한 흙의 성질을 지닌 닭은 쇠의 기운을 눌러 더위를 물리치고 여명을 알리는 닭의 울음소리는 밤새 활동하는 귀신을 쫓는다고 여겼다.
황색의 암탉은 오장을 보익하고 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기를 돕고 소장을 따뜻하게 한다. 동의보감.
알라키 전 어린 암탉인 연계의 뱃속에 찹쌀, 밤, 대추, 마늘을 넣고 푹 끓여 먹었던 연계백숙. 1542년 영풍군수로 부임한 주세붕은 복날 인삼과 닭을 함께 삶아 먹고 이를 개삼탕이라고 불렀다. 그 후 귀한 약재였던 인삼이 대중화되면서 개삼탕은 삼계탕으로 이름이 바뀐다.
친구가 닭 잡고 귀장밥 지어 시골집으로 나를 초대했네. 푸른 나무들 마을을 두르고 성곽 너머엔 비스듬히 청산이 누웠구나. 맹호연의 과거 인장 중에서.
복날 복이 되는 밥상, 연계백숙.
왕의 복다림 음식. 1년 중 가장 더운 날을 뜻하는 복날. 복다림 음식을 잘 먹어야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다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오늘날 최고의 복다림 음식으로 사랑받는 것이 삼계탕이라면 조선시대 왕의 복다림 음식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백숙은 서민 중에서도 하층민이 먹는 복다림 음식이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이다. 그렇다면 과연 왕의 복다림 수라상에는 어떤 먹을거리가 올랐을까? 가장 먼저 민어탕을 줄 수 있다. 백성민 고기 어짜를 쓰는 민어는 이름만 백성의 고기일 뿐 예부터 상류층이 즐긴 고급 요리였다. 그래서 복다림 음식에 민어탕이 1품이요 도미탕이 2품 보신탕이 3품이라는 옛말이 있다. 오늘날도 귀한 어종이긴 하지만 조선시대 민어의 특별한 위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숙종 때의 일화가 빠질 수 없다. 숙종 임금이 80세가 된 우암 송시열에게 장수를 축하하며 은전을 베풀었다.
송시열에게 20마리의 민어와 300마리의 조기를 하사하노라.
당대 최강의 정치 세력인 노론의 영수였던 송시열에게 임금이 민어를 하사했다는 사실로 민어의 가치가 그만큼 특별한 것이었음을 미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거기다 민어는 버릴 것이 없는 생선이다. 민어가 왕의 수라상에 오를 때는 알은 어란으로, 껍질은 수육으로, 살은 회로, 등살은 어전으로 조리되었으며 뼈와 회뜨고 남은 살은 민어탕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바로 이 민어탕이 최고의 복다림 음식으로 오랫동안 왕의 사랑을 받아왔다. 왕의 복다림 수라상에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더 있다. 누구나 복다림 음식으로 잼이나 탕을 떠올리지만 왕의 복다림 음식 중에 떡이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증편이다. 맵쌀가루를 막걸리를 조금 탄 뜨거운 물로 묽게 반죽해서 부풀려 쪄내는 이 떡은 여름철 절기떡으로 우리 조상이 즐겨 먹었던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증편이 왕의 복다림 음식으로 수라상에 오르게 된 까닭은 바로 이 떡의 풍미와 식감 때문이다. 한입 베어무는 순간 약간의 술래와 새콤한 맛이 입안 가득 돌아 무더위로 잃어버린 식욕을 되찾아주며 소화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산의 진미를 원없이 먹을 수 있는 왕이었지만 왕 역시도 더위를 피하는 데는 왕도가 없었다. 오히려 자유로이 탁족을 즐겼던 서민들보다 근엄하게 몇 겹의 의복을 정제하고 있는 왕이 더위를 이기기는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어쩌면 왕에게 필요한 최고의 복다림은 산의 진미보다 자연의 시원함을 만끽할 자유가 아니었을까?
낭독이 이어서 애프터쉐이빙의 연계백숙 듣고 왔습니다. 우리가 연계백숙 그러는데 원래는 연계백숙이었구나.
네, 동그라미. 네. 이응이 아니라 연계백숙이 아니라 니은입니다. 니은. 연계백숙. 이 연계는 연은 부드럽고 연하다는 뜻의 연이고요.
네.
그래서 연계는 병아리보다 조금 큰 중간 크기의 닭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요즘 뭐 나이 어린 남녀를 영계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비속어입니다.
그러네요.
사람을 두고 잡아먹는 닭의 견주에서 말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백숙하고 삼계탕이 또 저 차이가 있어요. 삼계탕은 인삼, 찹쌀, 대추를 넣어서 닭의 백숙에 넣고 그 실로 꿰매서 푹 구운 거고요.
아, 백숙. 네. 아, 그게...
삼계탕이고
삼계탕?
백숙은 그냥 닭만 구운 거.
아,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네. 전 낭독에 왕의 복다림 음식이라고 해서 삼계탕이 궁중 음식인가 보다 했거든요. 근데 삼계탕이 서민 음식이었어요?
그렇다고 얘기하네요. 삼계탕하고 와. 백숙은 서민 음식이었대요.
네.
근데 사실 여름에 계곡에 가서 말이죠.
네.
백숙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아,
계곡물에다 발 담그고 완전... 백숙 쫙 찢어가지고 소금에 툭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먹으면은
게삼탕 먹고 싶다.
아, 맛있죠.
이제 게삼탕이라고 하고 싶어요 저는.
여기 저 그 본문에 보면은
네.
제1이 민어탕이고 복날 음식 중에 제2가 도미탕, 3번이 그 보신탕, 영양탕 이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삼계탕도 3번이에요.
오,
사실은.
그렇네요.
근데 왕은 민어탕을 먹었다고 그러죠. 다음 주 월요일이 중복인데 지난 초복에 삼계탕 드신 분들은 민어탕 한 그릇 드셔보는 건 어떨지요? 왕처럼.
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그 민어탕이나 증평같이 맛있는 음식 먹어도 전 그래도 왕보다는 서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진짜 더운 날은 계곡에 가서 발도 담그고 그래야지 제맛인데 왕은 그런 거 자유롭게 못했을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민어가 비싸요 요즘.
네, 비싸요.
민어 뭐 어디 가면 비싸. 뭐 1인분에 8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어후, 비싸네요.
아유, 비싸긴 비싸네요. 그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할인 있을까요? 할인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래.
민어를 또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팔아요.
아, 네. 그래.
이제 뭐 200g에 얼마 이런
네네네.
식으로. 그거 사다가
집에서 끓여 먹는
집에서
거야.
집에서 거기다가 고춧가루 팍 넣어가지고
오, 한번 그렇게 해서 먹어봐야겠다.
끓여서 먹어도 되지.
선배님 그렇게 끓여서 인증샷 올리는 걸로 그러면 숙제 내드렸어요.
아, 정말 멘탈 붕괴가 시작이 되네요. 여기 저 스튜디오를 짜장면 배달되나요?
되겠죠.
배달 안 되나요?
돼요. 요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아유, 짜장면이나 시켜 먹어야 되겠다. 자, 오늘도 맛있게 음식 얘기 읽어봤습니다. 우렁탕, 빙떡, 연계백숙에 이어서 민어탕까지. 진영 씨 계속 먹고 싶었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 많이 샜는데 티 안 나요? 흥건해 저게.
턱받이를 좀 턱받이. 입까지 좀 닦아요.
네, 네, 저도 이렇게 훔쳤습니다, 여러분.
권진영의 고전 일기를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7월 22일 화요일. 제목 탐식가와 미식가. 맛있는 음식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미식가라고 한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따지면 미식가 아닌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미식가와 탐식가는 엄연히 다르다. 한 맛컬럼리스트가 탐식가와 미식가를 이렇게 구분했다.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것은 탐식. 음식에 담긴 삶을 맛보는 것은 미식. 그동안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탐식을 했다면 이번 주 천년의 밥상을 읽으면서 조금씩 미식에 가까워지려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 같다. 단순히 음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이 음식에 담긴 삶까지 고스란히 느끼고 맛보는 것. 이 음식을 먹었던 그네들의 마음을 느껴보는 것. 이게 진정한 미식가란 말이지. 먹을 것이 넘쳐나는 축복받은 세대를 살고 있다. 물론 한쪽에서는 먹을 게 없어서 꺼져가는 생명들도 많다. 돌아보면 처음부터 이 축복이 쭉 우리 것이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답은 아주 간단히 나온다. 진짜 미식가의 다음 행보는 어찌해야 하는지. 마치 허준 선생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고질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로시에서 무료 음료 쿠폰과 쿠키를, 카페 니토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디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도서출판 MID에서 EBS 천년의 밥상과 도서출판 따비에서 조선의 탐식가들, 이상출판사에서 허군이 탐한 신도문 대작을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뮤지컬 살리엘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의 퀴즈 정답 동의보감의 저자는 허준이죠. 허준.
허준.
정광렬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 이런 정광렬 대사가 생각나는데.
자, 선물 받으실 분들은요. 3014님. 방송 듣고 더위가 확 가시네요. 화이팅 하셨고요.
네, 그리고 8636님, 이런 문제도 있네요. 정답 허준이잖아요 하셨습니다.
허윤행님, 우리 집 양천 허씨 조상 허준이요 하셨고요.
네, 그리고 주한이님, 정답 허준이요. 우렁이 무침 먹고 싶네요. 골뱅이 무침 못지않게 맛있는 우렁이 효능도 좋구만요. 네. 하셨습니다.
3014, 8636, 허윤행님, 주한이님, 그리고 또 한 분 더 계시네요. 9566님, 9566. 저 좀 위로해 주세요.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우울한 중에 고전일기를 들으며 입맛만 다십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네, 당첨자분들은 게시판에 주소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아쉽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에릭 클랩턴의 My Father's Eyes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8월 14일 목요일 저녁 7시 송도 트라이벌 공개방송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전 읽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